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 사이 비공식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을 줄이기 위한 이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캐나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은 역사적인 수준에 보이는 이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이민 협정에 따라 양국은 비공식 국경으로 들어오는 월경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협정에서는 공식적인 국경을 통과하는 망명 신청자들은 되돌려 보낼 수 있었지만 비공식 국경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정으로 불리는 기존 협정을 개전해 비공식 국경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2004년 말 발효된 안전한 제3국 협정은 자국을 떠난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안전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록셈로드와 같은 비공식 국경을 통과하는 망명 신청자도 돌려보냄으로써 캐나다는 미국에 입국한 후 캐나다 국경을 건너온 망명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록셈로드는 캐나다 퀘벡주와 미국 뉴욕주를 연결하는 흙길로 최근 이곳을 이용하는 불법 월경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캐나다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뤼도 총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 한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망명 신청자 수는 거의 4만 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17년 관련 수치를 추적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 남부 국경에 가중되고 있는 이민자 폭증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폭력이나 박해, 경제난을 피해 중남미를 떠나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오려는 이민자 15,000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외에서 체포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한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경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3일 그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핵보유국인 러시아 정상이 독일에 도착했는데 체포됐다면 이는 바로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현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독일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앞서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부 장관은 독일은 ICC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밝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의 발을 다듬으면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란제 드론에 시리안 주둔 미군 부대 공격에 맞대응해 시리아 동부에서 공습을 강행했다고 밝히고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24일 캐나다를 국빈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연합군 기지 내 정비시설에 무인기가 출동해 미군 계약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미군 5명과 다른 계약업체 직원 1명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보복 공격을 명령해 이란과 연계된 시설물에 대한 전투기 공습에 나섰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해당 작전은 우리가 우리 인력들을 보호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이 위협을 받을 경우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 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와 엘라베마주 시골 지역을 강타해 최소한 23명이 숨지고 또 건물이 파괴되며 전력이 끊겼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토네이도가 24일 미시시피주 잭슨의 북동쪽에 약 96km 지점에 피해를 첨입혔으며 밤새 엘라베마를 향해 질주하면서 많은 피해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지역은 주로 모카와 옥수수 콩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초콜릿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로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발은 필라델피아 북서쪽 100km 떨어진 웨스트 리딩 지역 초콜릿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이번 폭발로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폭발이 일어난 건물뿐 아니라 인근 건물도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주라기 공원에 갑자기 가장 사나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 관광차가 멈춥니다. 변호사는 공룡에게 먹히고 나머지는 실종되는데요. 공룡 때문에 다리를 다친 수학자 이안 말콤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우리 관광 코스에 있는 거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3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6편까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영화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1편입니다. 주라기 공원은 미국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이 지은 공상과학소설 주라기 공원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신 유전자 복제 기술로 공룡들을 부활시켜 만든 테마파크에서 개장 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간들이 공룡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상상력과 첨단 특수 효과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영화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은 공룡을 등장시킨 최초의 영화 주라기 공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유한 사업가 존 해몬드 회장은 저명한 고생물학자 앨런 그랜트 박사와 그의 애인이자 고식물학자인 엘리 세틀러 박사, 이안 말콤 박사 등 전문가들을 코스타리카 연안의 이슬라 누블라 섬으로 초대합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거대한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일행 앞에 등장합니다. 존 해몬드 회장은 고대 공룡 피를 빤 모기가 갇혀있던 호박화석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한 뒤 양서류의 DNA를 결합해 각종 공룡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내세워 세계의 유일한 테마파크 주라기 공원을 개장할 계획인 거죠. 살아있는 공룡들에 압도된 전문가들은 1박 2일간 공원에 머물며 안전진단을 해주기로 하는데요. 존 해몬드 회장의 어린 손자 팀, 손녀 렉스도 공원을 구경하러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엔지니어 네드리가 미리 외부에서 돈을 받고 공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공룡 수정란들을 빼돌려 달아나려고 합니다. 시스템 마비로 전기 철창이 작동하지 않자 공룡들은 우리를 탈출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원을 둘러보던 아이들과 일행은 포악한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습격을 당하고 마는데 이안 말콤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유인하고 앨런 그랜트 박사가 아이들을 구해내 도망치자 뒤늦게 차를 몰고 온 엘리 세틀러 박사. 그들은 공원 경비대장 멀든과 함께 간신히 피신합니다. 돌발 상황에 충격을 받은 존 해몬드 회장은 어떻게든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 따로 떨어진 아이들과 앨런은 도움을 요청하러 공원을 헤매다가 영리하고 잔인한 공룡 벨로시랩터에게 포위되고 마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주라기 공원의 테마곡이죠. Theme from Jurassic Park였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공룡 영화지만 폭풍우가 섬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거대하고 난폭하고 굶주린 공룡들로부터 숨을 곳을 찾지 못하는 재앙 영화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환상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통제를 벗어난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크라이튼은 소설 주라기 공원에서 유전자 복제와 멸종된 공룡,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카오스 이론을 결합했습니다. 영화에서 카오스 이론은 철학적 의미를 지닌 동시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크라이튼은 애초부터 스필버그 감독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1989년 스필버그와 자신이 제작 중인 TV 의학 드라마 ER의 각본을 논의하다가 집필 중이던 주라기 공원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스필버그는 그때 이미 수천만 년 전의 공룡을 현대의 인류 앞에 데려와 실감나게 움직이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단숨에 매료됐다고 밝힌 바 있죠. 영화의 무대인 주라기 공원의 주요 장면들은 기반시설이나 육지와의 접근이 편리해야 하는 촬영 상황을 고려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의 핵심은 살아있는 공룡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영화 전체에 CG,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실물과 흡사하게 제작한 캐릭터를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애니메트로닉스 작업을 연계해 합성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죠. 특수효과팀은 2년간의 사전 제작 기간을 거쳐서 공룡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Journey to the Island. 섬으로의 여행 들려드립니다. 주라기 공원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같은 해 전쟁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작품을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죠. 진짜 스타들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창조된 모형들이지만 제프 골드블룸을 비롯해 배우들의 연기로 영화를 즐겁게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에서 수학자 이안 말콤 박사 역할로 유명한 제프 골드블룸은 1974년 영화 데스 위시로 데뷔해 여러 영화의 조연으로 나왔고요. 1986년 영화 플라이 리메이크 작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 주라기 공원, 인디펜던스 데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대사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을 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프 특유의 능글맞고 냉소적인 유머가 매력적인 포인트로 꼽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배우 샘 닐은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공룡 박사 앨런 그랜트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가장 애착이 가는 배역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는 주라기 공원 3편에서도 그랜트 박사 역할로 출연했는데요. 28살 때 배우 활동을 시작한 샘 닐은 그가 출연한 1979년 내 화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10월, 투명인간의 사랑, 매드니스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죠. 여배우와는 조용하면서도 상대 배우를 받쳐주는 연기를, 그리고 남자 배우들과는 공포감을 주는 역할을 자주 맡는다고도 하네요. 엘리 세틀러 박사 역할을 맡은 미국 배우 로라 던은 부모님 모두 배우로 활동했는데요. 그녀는 1973년 화이트 라이트닝으로 영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데뷔 후 꽤 오랜 시간 동안 큰 인정을 받지 못했던 로라 던은 1986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블루벨벳에 출연하면서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요. 1990년 칸 영화제 작품상 수상작인 광란의 사랑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여주인공 역을 맡아 관객에게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Jurassic Park Gate, 주라기 공원 문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에 나오는 주라기 공원은 일종의 테마파크죠. 특정한 테마,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공원을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3대 테마파크라고 한다면 먼저 디즈니 놀이공원, 디즈니 월드를 뽑을 수 있겠죠. 디즈니 놀이공원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로 나눠지는데요. 디즈니랜드는 1955년 7월 17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애너하임이라는 곳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만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설립했고요. 디즈니랜드는 규모가 계속 커지고 방문객도 늘어나면서 매년 1,400만 명의 방문객이 30억 달러를 쓰고 가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뒤 디즈니랜드보다 규모가 더 큰 디즈니 월드가 1971년 10월 1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총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미국 외에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홍콩, 중국 상하이 등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에는 4개의 월트 디즈니 리조트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매직 킹덤, 에프콧,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즈니 동물 왕국 등이 있죠. 또 유명한 테마파크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있습니다. 1964년 7월 15일에 개장했고요. 17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영화 및 TV 촬영 스튜디오이자 테마파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유니버설 스튜디오 산하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기 작품들을 명소로 구현해놓은 게 이 테마파크의 특징인데요. 세트장을 관람할 수 있게 해놨고요. 4차원의 영화 장면을 느낄 수 있게 놀이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또 스튜디오 투어도 있고요. 심슨 가족, 슈렉, 해리포터 등 유명 만화, 영화, 놀이기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해양 테마 놀이공원 하면 시월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를 졸업한 4명의 학생이 해중 레스토랑과 쇼를 모은 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1964년 3월 21일 샌디에이고에서 시월드 캘리포니아를 열었는데요.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게 되면서 플로리다주 올랜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등에도 열었고요. 수족관뿐만 아니라 롤러코스터 같은 여러 놀이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개, 바다사자, 북극곰, 돌고래, 범고래, 펭귄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음악 듣고 옵니다. Hatching Baby Raptor, 부화하는 아기 랩터,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듣고 옵니다. 주라기 공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은 단순한 영화 한 편이 아닌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CG, 컴퓨터 그래픽에 있어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건 물론이고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일깨우면서 영화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특수 효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도 쉽게 이해된다고들 말하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9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요. 이후 2편과 3편도 제작됐습니다. 4편 제작은 2008년 원작자 마이클 크라이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연됐다가 주라기 월드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죠. 주라기 공원은 영화 특수효과 분야의 혁신으로 평가받았고요. 199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상, 음향효과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이야기와 결합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죠. 주라기 공원의 음악은 스필버그의 음악적 동반자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습니다. 공룡들이 처음 등장할 때 웅장한 메인 테마곡 웰컴 투 주라시 파크를 비롯해 경탄과 긴장감을 지닌 테마곡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각계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노래 듣고 올까요? Welcome to Jurassic Park. 주라기 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룡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터질 듯한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숨죽였다.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다. 주라기 공원 1편은 혁명적인 영화다. 명작은 명작이다. 과학적인 호기심과 재미까지 만족시킨다. 인간의 욕심에 따른 결과를 잘 보여줬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염소를 잡아먹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답게 멋진 특수효과와 스릴 넘치는 순간들, 몇몇 재미있는 장면들까지 많은 것들을 선사한다라고 호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의 효과는 지금으로선 오래됐지만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하다. 이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상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My friend, the Brachiosaurus. 내 친구 브라키오사우루스.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훨씬 긴 거대한 초식 공룡이죠.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처음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했을 때 변호사는 무서워서 아이들을 차에 두고 화장실로 도망갔는데요. 겁에 질린 해몬드의 손녀 그리고 손자 렉스와 팀은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염소의 다리가 그들의 차 위로 툭 떨어지는 장면,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그 다음 명장면으로는 다행히 티라노사우루스를 피해서 아이들과 그랜트 박사는 공원 본부로 돌아오는데요. 아이들만 남겨두고 사람들을 찾으러 간 그랜트 박사. 렉스와 팀은 식당에서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숟가락 위에 푸딩이 흔들리고 이들은 주방으로 도망가는데요. 티렉스 두 마리가 들어옵니다. 싱크대 뒤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다가 국자가 떨어지는 장면 또한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티렉스의 습격으로 죽을 뻔했던 이안 말콤 박사가 다친 다리를 치료받으면서 해몬드 회장과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유명한 테마파크들은 문제가 있어. 디즈니랜드가 1956년에 개장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자 이안 말콤 박사는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하지만 존, 캐리비안의 해적이 망가진다고 해서 관광객을 잡아먹지는 않죠. 주라기 공원 직원 데니스 네드리는 돈을 챙기기 위해서 공룡 알을 빼돌려서 도망가려다가 폭우에 자동차 바퀴가 수렁에 빠지죠. 그때 공룡 한 마리가 계속해서 그를 쫓아오는데요. 자꾸만 따라오니까 그 공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멍청하니까 멸종됐지. 그리고 데니스는 그 공룡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The Raptor Attack, 랩터의 공격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뛰어난 상상력과 재미와 모험, 공포감까지 실제 공룡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던 영화 주라기 공원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주라기 공원이 끝날 때 흐르는 음악 엔드 크레딧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희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3월을 여성 역사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달에 화제가 됐던 뉴스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을 보여주는 소식들로 채워봅니다. 2023년 3월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여성 농부, FIFA 상금, 미 여군입니다. 쌀이 주식인 한국에는 농자 천하 지대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으로 나라를 평탄하게 하는 힘이라는 의미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란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는 먹거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농업 선진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농업 생산량 규모만 봐도 미국은 매년 세계 최대 농업 생산물 순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죠. 미국 농무부의 국가 농업 통계의 2021년 작물 생산량 연간 유약에 따르면요, 옥수수와 대두의 경작지 증가 또 수확량 증가로 대두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옥수수 생산량도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옥수수 그러니까 강냉이가 2020년보다 7% 증가했는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2022년 지난해 옥수수 생산량은 151억 부쉘인데요. 이 부쉘이란 단어는 미국에서 곡물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인데요. 대략 1부쉘이 27.2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작년에 생산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수확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농업 선진국답게 기계화된 농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농부의 손길이 없이는 이런 수확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농업의 주역인 농북 가운데 여성의 역할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사회 여성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기사가 시선을 끌었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도성민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기사 내용 바로 보죠. 미국 농가에서 여성의 역할이랄까요? 뭐 어찌 보면은 미국 농업 분야에서 여성의 현주소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 같아요.
네. 자, 7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미국 농가에서 자란 미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네.
레이첼 하이드라는 이름의 농부인데요. 이 하이드 씨, 미국 농업이 남성 중심의 세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신의 어머니, 사촌, 이모들이 농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드 씨 본인이 그러니까 7대째 농사를 짓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네네.
하이드 씨 얘기 궁금해진다요.
예. 자, 하이드 씨는 자신이 어떻게 농사에 참여했는지 그 아버지의 얘기부터 전했습니다.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장의 모든 일을 해왔다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버지가 그 형제들에게 준 기회를 언제나 딸인 자신에게도 공평하게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어떤 여성이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런 일은 안 해도 된다.
네.
아니면 여자니까 이런 일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물론 농업 분야가 남성 중심의 세상이라는 것을 하이드 씨가 또 모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거 느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기로 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 부분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자, 바로 농업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유일한 산업이고 생존과 직결된 산업이고 그래서 먹을 것, 연료, 섬유를 또 세대를 넘어서 대대손손 제공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여성으로 한정해서도 안 되고 또 농업을 남성 중심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하이드 씨 가족이 이 7대째 땀을 흘린 이 인디애나주의 여성 농부 얼마나 될까요?
예. 자, 미국 농무부의 국립 농업 통계 서비스의 농장 인구 조사를 보겠습니다. 인디애나주의 농부 3만 1,000명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성의 수는 두 배가 조금 넘는 6만 3천여 명입니다.
네. 인디애나주가 미국에서 중요한 곡창지대 중 하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만큼 이 지역의 농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수가 남성 수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네.
이 하이드 씨는 옛날에는 농사를 전업으로 삼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적었지만 요즘에는 농장 외에 일자리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농업이 여전히 남성 중심의 직업으로 여겨지지만 그것도 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왜 그렇다는 건가요?
네. 하이드 씨의 설명을 좀 보실까요? 하이드 씨가 졸업한 퍼듀 대학교의 농업대학의 경우는요. 남성보다 여성 학생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회원들을 봐도 여성들이 더 많거나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네. 자, 인디애나주의 경우를 봤는데 미국의 또 다른 아주 큰 곡창지대 중 한 곳이죠. 캘리포니아 쪽 어떨까요? 이 지역 여성 농부 규모 얼마나 될까요?
네. 역시 2017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 여성 농업 생산자가 약 4만 8천 명입니다. 총 생산자의 37%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네.
농업 운영의 중심에 여성이 있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주요 생산자로 나타난 여성은 이 전체의 33%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2019-2020 학년도의 농업학부생의 75%가 여성이었습니다.
네.
이 학교의 전체 학생 비율의 61%가 여성인 점을 비교하면요. 여성이 농업 교육에서 남성을 추월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2009년 이후 또 국가적인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는 남성 농부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지만 미래에는 여성이 농업 생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이 여성 축구팀의 상금을 인상했습니다. 이 소식은요, 미국 여성 축구 국가대표팀이 수년간 소송을 통해서 이뤄낸 동등한 임금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FIFA의 이번 행보는 세계 각국 여자 축구팀에 상당한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상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자, 상금. 1억 5천만 달러를 올렸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FIFA가 2023년 FIFA 여자 월드컵의 상금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1억 5천만 달러요. 이 금액은요, 2015년보다는 10배가 많은 거고요. 2019년의 상금과 비교하면 300%, 그러니까 3배가 더 높습니다.
네.
작년에 카타르 남자 월드컵의 상금 4억 4천만 달러보다는 여전히 뭐 낮은 수준이지만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여자 축구와 평등에 대한 그 역사적인 여정이라고 말했고요. 동등한 대우와 평등을 향한 길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판티노 회장은 이 세 단계 계획 중에 두 단계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단계 계획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단계 계획은 모든 남녀 축구 선수에게 같은 처우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는 뭐 숙박이라든지 항공편 같은 그런 부분의 개선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7월에 열리는 그 2023년 여자 월드컵 대회를 위해서 이미 현실화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행보가 오는 2026년 남자 월드컵 그리고 2027년의 여자 월드컵의 상금의 그 평등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참고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올해 여자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는데요.
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립니다.
네. 자, 앞서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스포츠계의 성평등이란 이슈를 던졌죠.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자, 2016년 이맘때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5명의 여성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남성 선수보다 여성 선수에게 적은 급여를 준다고 축구계를 비난하면서 연방정부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 5명의 선수는요, 모두 올림픽 메달리스트였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여자 축구 선수들인데요. 미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메간 라피노의 선수가 함께했습니다. 이 선수 역시 FIFA가 선정한 최고의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 최고의 축구 플레이어입니다.
네.
당시 이 선수들은 성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1964년 민권법과 또 1963년 동일임금법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5명 중에 한 선수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미국 축구연맹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신문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미국 팀 전원이 성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네.
미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에 있는 28명의 선수 전원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에 미국 축구연맹을 상대로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 소송은 연맹의 차별이 선수 보상이나 경기 장소나 뭐 빈도, 훈련, 치료, 코칭 또 경기 준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국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미국 축구협회와 여자 대표팀은 2,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네.
여자 선수들에게 총 2,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는 여자 선수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의 6,600만 달러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자, 2,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라고 했는데 나머지 200만 달러는 어디에 쓰나요?
예. 자, 그 돈은 여자 선수들이 은퇴 후에 생활을 지원하고요.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협회는 남녀 대표팀 선수들에게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녀 선수들 간에 어느 정도나 그 임금 차별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뭐 예를 들어보죠. 2014년에 독일이 남자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독일 대표팀은 FIFA로부터 3,500만 달러 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자 팀은 2015년 여자 월드컵 우승 상금으로 200만 달러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남자 월드컵 우승팀 상금의 5%밖에 못 받았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간의 노력으로 2020년 2월에 미국 여자 축구팀의 큰 성과가 이루어졌고 네네. 그동안 국제축구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죠.
네, 네, 지난 2020년 브라질과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남녀 선수 모두 평등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달의 여성 뉴스 마지막 키워드는요. 3월 바로 여성 역사에 대해 돌아보는 미국의 여군입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가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여성들을 기념하다라는 주제로 여군이 국방부에 기여한 공로를 축하하고 기념했습니다.
네.
자, 여성의 업적을 인정하고 여성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국방부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 여성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국방부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필수 불가결한 임무를 맡아서 군사, 연구,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 지도자로 성장했다고 길버트 시스네로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네, 역사의 달인 만큼 미군 내 여군의 어떤 변화를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국방부 뉴스를 보겠습니다. 1971년에는 미군 내 여군의 비중이 1%에 불과했습니다. 10년 후에는 8.5%로 늘어났고요.
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은 보병, 포병, 전투항공 이런 같은 전투 임무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현재는 어떤가요?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보면요. 현역 여군의 수는 약 23만 1천여 명입니다.
네.
이는 전체 군인의 18%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보직 또 임무가 여군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일하는 민간인 직원의 33%,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해안 경비대의 경우에는요, 지난 1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4만 1천 명의 그 총 인원 가운데 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6,200여 명이 현역 여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여성을 정규 군인으로 복무하게 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예. 역사를 좀 거슬러 보겠는데요.
네.
1948년 6월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여성 군 복무 통합법을 서명하면서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군대에서 정규 영구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군대는 공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서 미 농업과 여성 또 스포츠계의 여성 임금 미 여군의 역사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에 보내드린 여행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4월 첫째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오는 3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터 요서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 사이 비공식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을 줄이기 위한 이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캐나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은 역사적인 수준을 보이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민협정에 따라 양국은 비공식 국경으로 들어오는 월경자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협정에서는 비공식적인 국경을 통과하는 망명신청자들은 되돌려보낼 수 없었지만 비공식 국경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정으로 불린 기존 협정을 개정해 비공식 국경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제는 록샘로드와 같은 비공식 국경을 통과하는 망명신청자도 돌려보냄으로써 캐나다는 미국 입국한 후 캐나다 국경을 건너온 망명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외에서 체포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한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경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3일 그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핵 보유국 정상이 독일에 도착했는데 체포된다면 이는 바로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장관은 독일은 ICC의 결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에 발을 닿으면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이란제 드론의 시리아 중둔 미군 부대 공격에 맞대응해 시리아 동부에서 공습을 강행했다고 확인하고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24일 캐나다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을 추구하진 않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연합군 기지에 무인기가 충돌해 미군 계약업체 한 명이 숨지고 미군 5명과 다른 계약 직원 1명 등 6명이 부상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보복 공격을 명령해 이란과 연계된 시설물에 대한 전투기 공습에 나섰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해당 작전은 우리가 우리 인력을 보호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이 위협을 받을 경우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 중인 엘빈 브래그 뉴욕시 맨해튼 지검이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24일 맨해튼 지검 우편실로 의심스러운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가 배달됐으며 봉투 안에는 엘빈,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적힌 메시지가 동봉돼 있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에 나섰고 이후 이 가루에는 위험한 성분이 없어 위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물론 미 연방수사국도 해당 사건 조사에 나섰습니다. 브래그 지검에게 살해 협회 변지가 발견되기 몇 시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잠재적인 죽음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이 맨해튼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항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초콜릿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로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0명 이상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발은 필라델피아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웨스트 리딩 지역 초콜릿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측은 폭발이 일어난 건물이 무너진 것뿐 아니라 인근 건물도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폭발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대는 구조작업을 진행하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